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안녕하세요. 실전 건축 팟캐스트 그림 같은 집짓기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구석구석 알아보는 방송
집구석이에요.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처가집 돈인과 함께면
4월에 대한민국에서 전해드리는 건축 예능 방송 집구석입니다.
예야 응? 뭐 안 해 우리
아 그거 아 그거
생각보다 안 해가 짧았어
어뭐 어. 하나 더 들어갈 줄 기다렸어.
그러니까
밥 네? 먹으면서
그래 아무튼 오늘 좀 짧게 소개했어요. 앞으로 길어질 거잖아 오늘은. 그래서 저희는 아직 4월에 있지만 이 방송 올라간 날짜 5월이더라고요.
와, 벌써 5월.
5월 1일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인가가 어린이날이어서 아마 이 맞아요. 연휴 시작일일 거예요. 이 방송 올라가는 날이.
5월 4일이 월요일이죠.
네.
아.
그래서 참 5월 어린이날도 있고 각종 행사들이 많은 가정의 달입니다. 근데
5월 하면 5월 12일.
그날
공일오비 노래.
그래서요?
방어해줘요, 용민 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공격 들어가 빨리.
클랜이야. 공격해야 돼. 아무튼 인사
중인데.
인사 먼저 한 번씩 하시고.
안녕하세요, 건축그룹 탐의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호건축 강미란입니다.
네, 토리아빠 이용민입니다.
네, 디자인랩 소소의 장서윤입니다. 많이들 바쁘셨어요? 두 분 오늘 뭐 아침에도 약속 있었다고 하시고.
네, 뭐 친구가 외국인 노동자 신세가 될 운명이라서
어?
배웅을 해주고 왔죠. 잘 가라고.
아, 가느라고? 그렇구나. 바쁜 일들은 좀 끝나셨어요?
네, 지난주에 마감했고.
오늘 약속했잖아. 제정신 다 갖고 오기로.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겠죠.
뭔가
판단할 말투가... 사람은 없어. 판단을 해줄 사람은 없어.
근데 아닌 것 같아.
제정신일 거야. 제정신이어야지.
이 나라에서 제정신인 사람이 제정신이야.
오, 타임라인 벌써 시작하는 거야 오늘.
아, 두 분 강장 소장님 공간 건축의 장홍만 이사님이 팬이랍니다. 목소리.
아, 강 소장님만 팬이라면서요.
장 소장님 목소리 귀엽대요.
아, 그래요?
네.
나 그런 소리 되게 처음 들어보네.
목소리, 갑자기 목소리가. 네.
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난 이런 건 못 받겠어.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
받아! 다 받아줘. 토리 아빠도 좀 바쁘셨어요?
예, 네, 저도 조금 바쁜 와중에 있어요, 지금도 좀.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 원래 교육 쪽하고 뭐 교재 개발 쪽만 했었는데 이제 교구 개발에 살짝 발을 담그면서 뭔가 교보제 수입을 하면서 이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교구가 들어가니까 재밌을 것 같다.
뭔가 아, 재밌는 거 만들
것 같아. 토이 아니야? 토이?
네, 뭐 장난감 만드는 거죠. 뭐.
토이리?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일할 때
비타오백 안 마셔요?
비타오백 안 마셔요. 커피 마셔요.
우리 오늘 되게 날 서 있어.
오로라민 씨 마셔줘요.
그건 뭐야?
그거 몰라요?
오로라 뭐?
전현무가 선전하는 오로라민 씨.
아, 처음 들어봤어요.
비타오백의 대항마.
진짜.
그냥 그 오란 씨 만드는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동아지약. 네.
아, 동아지약.
동아지약 바카스 아니야?
바카스인데 이제
동아지약
그
바카스 말고도 엄청 많아요. 음료수가.
비타오백 그러니까. 때문에
바카스가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좀
그 정도야?
아니, 네. 왜냐면 바카스는 의약품이라 약국에서밖에 못 그렇지. 팔고.
아니야,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팔잖아.
그걸 풀리기 전에.
맞아.
비타오백이 편의점 들어가고 바카스가 죽어갖고.
아, 그래서 그 박스가 더 많이 사용됐구나. 구하기도 쉽고.
하여튼 인간에 그래서 오로라민 오로라민 씨인가 이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 방송 광고하는 건가 약간?
우리 그 대기업 광고는 해주지 말자.
근데 그게 박스가 약간 더 크대요.
아.
그래서
아, 좀 크다고? 네. 아, 이게 들었어, 이게 들었어.
뭐 더 많이 들어간다. 뭐 이런 걸로 약간.
아무튼 아, 우리는 저기 건축교실 2기가 끝났고요. 곧 3기를 시작해요.
다음 주에 사전 모임 하죠?
다음 주에 에이. 사전 모임 하고
7월부터 또 성북동에서 건축교실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또 마을 만들기 사업 따낸 분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딴 동네. 종암동.
종암동?
종암동?
고대 있는데.
많은 분들 오셔갖고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어린이, 청소년 위주인데.
아, 어린이 건축교실.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성인반도 하나 만들려고 했지.
청소년 아. 좋다. 재밌겠다.
어린이 청소년한테 네가 강의를 한다고?
건축만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않았대.
잠깐 걱정했어.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지는 많은 걸로.
저도 메일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 이제 중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진로 상담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건축가 희망으로 나와서 메일이 왔어요. 그냥 그런 걸 하는 사람인데 와서 뭐 이렇게 강의 같은 거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가요.
처음에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메일이 와서 5월 달에 아마 한번
좋다. 네.
요즘 되게 좋은 것 같아. 그 이런 프로그램이 학교에 계속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우리 때는
진로 상담가 때문에 뭐 직업별로 이렇게 좀 와서
있었어요.
듣고 뭐 이런 것들.
어디 출판사에서 철학을 담은 집집기에 관련된 책을 낼 계획은 없으신가요? 뭐 이러고 메일이 왔어.
좋네요, 그것도.
그래가지고 아니 당장 그런 계획이 없잖아.
제가 철학이 없어서
책을 철학이 쓰면서 없어서. 철학을 갖는 거지 뭐.
아니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어. 우리 멤버들 다 같이 그런 책 한번 내봐도 좋겠다.
좋네.
방송 내용을 가지고.
저번 주에 저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요새 그 합사에 계속 나가 있느라고.
우리 뭔가 우리 잘 나간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이런 거는. 합사에 나가 있느라고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못 받아서 명의 변경을 아직 안 해놔 착신을 못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다 내 핸드폰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저희 구석 청취자라고 사무실을 한번 방문해 보겠다고 보고 싶다고 해서 아, 네, 뭐 오셔도 되는데 무슨 일 때문이신지 아니 뭐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 오고 싶다고 해서 토요일에 보기로 했거든요.
잘
뭔지 모르겠네.
대접해 드리세요.
아니면 그냥 청취자 간을 한번 보려고.
토요일 날 전 사무실에 계속 있을 건데 갔다가 뭐 놀러 오셔도 직구석 사무실 투어. 하나 만들까? 직구석 사무실 투어.
그러니까 이게 그 필요하신 분들이 그 강의나 책 저자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하시는 분들의 그런 경력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아니, 경력사항 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경력사항만으로는 나름 괜찮아요.
그래 우리 나쁘지
인성이나,
않아.
인성이나 개그코드나 철학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개그코드는 방송을 들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무튼 빨리 댓글 소개를 그럼 해볼까요?
네.
댓글 소개 팟빵부터
캐나다 통신
아 들어오셨네요. 네.
한국 오셨어요.
왔다 미리...
가셨어요?
아직 안 가셨을걸요? 한 달
이게
있다가
댓글 보니까
왔다 가셨어요. 4월 14일에 저번 주 돌아왔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기셨어요.
아 이게 돌아왔습니다구나. 한 달 있다가 온 거네요.
네,
3월에 오셨다가
아 그렇구나.
돌아가셨어요.
안타깝네요. 3년 정도 후에
3년이나 기다리
맥주가 되게 도수가 높아지겠네요.
근데 3년 뒤까지 우리가 계속 하고 있을까? 그걸 잘 모르겠네.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리고 저번 방송 듣고 초등학교 때 목욕탕 들어가 본 적 있다고
5학년 때 알 거 다 알 나이에 들어가셨어요.
아 5학년 때요?
어떻게 들어갔지?
친구가 목욕탕 한 대잖아요. 이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목욕탕 집 친구 어떻게
인기 되게 많았겠다.
카운터로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쵸? 맞아. 카운터는 맞아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할머니밖에 없었대.
아쉽구나.
아쉽네요.
캐나다 통신원님은 늘 이렇게 다양한 화장실 얘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쵸. 화장실 샤워 커튼은 안쪽으로 한 겹 바깥쪽으로 한 겹 치는 거래요.
그게 안전하지.
아, 맞아. 그렇게 돼 있었던 거 본 것 같아요. 바깥에는 약간 천같이 이렇게 좀 돼 있는 거고 안에는 비닐. 약간 비닐로 돼서
방수 재질도
이중겹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본 것 같아요.
호텔에서 봤겠지.
맞아요.
호텔 매니아 됐어. 그리고 아둥바둥님
동냥이 들으셨구나. 동냥이 듣고 찝찝하다 그러셨구나.
강 서장님 목소리 팬이래요.
감사합니다.
강 서장님 팬 진짜 많아지고 있어.
아니 근데 난 이거 보면서 살짝 그 생각을 했어. 팬클럽이 생긴다면 저도 버선발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만들진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면 돼.
만들 것까진 아니고 있으면 들어가고 이런 거지.
강 서장님 직접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건 만들어야겠네.
그러니까 팬클럽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둥바둥님께서 질문도 해주셨는데 질문은 뜬금 질문에서 저희가 대답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감질나게.
그리고 저희 그 세월호 관련 음악 올렸었잖아요. 딱 세월호 관련 음악은 아니고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음악들을 올렸었는데
저도 아주 새벽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선곡이 좋아서
그냥 아둥바둥님께서 잊을 수 있다는 게 더 대단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피콜로 더듬이님
댓글 소개 아주 기뻐하시네요.
방송이 좀 더러워서 재밌게 들으셨대요.
네, 더러우면 재밌어.
그리고 화장실 문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다음 주에 별 질문 아닌데 다 다음 주로 넘기고 있어. 오늘 저희가 할 얘기가 많아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방송.
그쵸. 미뤄야 돼요. 오늘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뚝딱님께서.
제가 좀 흥분했죠?
강소장님.
그렇게 활기찬 분인지 처음 알았다는.
그리고 뚝딱님, 저희는 2주 방송하고 한 주를 쉽니다. 2주에 한 번씩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2주 방송하고 한 번씩 쉽니다.
3주에 두 번 올라가는 거예요?
네.
헷갈리게 하지 마, 그냥.
근데 점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언젠가 또 2주에 한번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새로운 청취자님.
풀뿌리 청취자.
풀뿌리님. 풀뿌리님도 질문을 또
질문은
해주셨어요.
좀 이따가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네, 풀뿌리님의 질문에 캐나다 통신원님이
쭉 답을 해주셨어요. 네,
댓글을 써주셨네요.
역시.
저희 대신.
꼭 한번 뵈야 되는데
직구석 소속이야. 거의
그러니까요.
통신원이고
엄청 열심히 올려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스북
이분은 이걸 좀 아시는 분이 아닐까. 이게 사진 올라가자마자 거의 댓글이 달렸어요.
문병삼님.
너부리32님이에요. 팟빵의 너부리32님인데 화장실이라는 걸 바로 맞추셨어. 성을 보고. 그리고 박재환님께서 좋은 방송 고맙다고
존댓말을 썼는 이상하다.
그러니까 예. 친구입니다.
아, 아 친구예요?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이병기님
역시
왜 똥을 똥이라 못하고
제가 페이스북 보니까 이병기님이 두 분이더라고.
예, 두 분이에요. 우리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두 분이에요. 예,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되게 오래됐는데 두 분 다
댓글 집계할 때 알았어요.
아 그래요?
이병기님이 많은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근데 사진이 달라.
이분은 그 번역하시는 분이세요. 책 쓰시는 분. 아. 네. 근데 똥을 똥이라 말씀하시지 못하고 X라고 적어주셨는데 그 단어는 듣기만 해도 재밌대요.
그렇구나. 강소연 같은 분이
똥똥똥똥.
그리고 이만누님 역시 책을 받으실만 하셔요. 이만누님은
아 참 책 주소를
이만누님만 보내주셨어요. 네, 다른 분들 사나이 한방님이랑 또 누구지? 아 장준호님.
맞아 장준호님.
사나이 한방님이랑 장준호님은
주소를 네, 메일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빨리 좀 보내주세요. 이제 안 들으시나 우리 방송?
그런가?
아무튼 이만우님께서 또 댓글 달아주셨어요.
엔딩곡 물어보셨죠?
엔딩곡.
엔딩곡이랑 구두사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구두사진?
네. 네, 네. 별 차이 없던데요, 구두.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방송을 들어서 더 재밌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올려드려야 돼. 따박따박. 자꾸 까먹어, 근데.
뭘 올렸는지를 모르겠어요. 뭘 올려드린다고
아니, 그러니까
했는지를.
뭘 떠들었는지 기억 못하는 거지. 뭐라고 떠들었는지를. 엔딩곡이랑 이런 것들은 저기 컴퓨터로 팟빵에 들어가시면 다 이렇게
그렇죠.
올려놓거든요. 항상 엔딩곡이랑 관련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올려놓는데 지난주에 엔딩곡은 낭만유랑 악단의 봄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튠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수수께끼의 왕, 네. 수수께끼 산의 왕이라는
이분이 저번에 히읗 히읗 히읗만 남겨주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하하 호호호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답을, 답을 다시 썼어요. 안 달고 그냥 그 답글을 수정하는 걸로 달아주신 거죠.
어, 맞아 맞아요. 어? 이제 아이튠즈 들어가서 보나 보네?
어 보죠.
오 드디어 볼 수 있게 됐어.
깔았어요. 뭔가 화면이 약간 어색해지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윈도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죠.
신청곡을 남겨주셨네요.
어 신청곡을 남겨주셨고
이젠 너 없이도
그리고 이분의 그 문체가 좀 이해가 쉽지는 않아요.
어, 뭔가 이게 혼잣말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근데 그 히읗 히읗 히읗이 조소하거나 수수께끼를 낸 건 아니라는 말씀을
여기
하신 것 같아요.
댓글에 보면 별 4개는 누나 말씀처럼 어디까지 갈까 하는 뭐가 있네요. 누나라고 하셔서 아시는 분 아니에요? 두 분 중에?
몰라요.
몰라요?
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네, 신청곡은 제가 음악방송은 아니라서 신청곡을 틀어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유미래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피트 네. MFPTY가 나온 거 보니까.
근데 그 엔딩곡은 사실은 그 주의 내용이나 그 시즌에 어울리는 곡으로 선정을 해서 틀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틀어드릴 수 있을지도 이젠 너 없이도 라는 제목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쟁여놓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스포토라는 분이 너무너무 좋네요.
어 이거
어 뭔가 지식이 쌓여가는 느낌
얼마 전에
아이고 지식을 부탁한다고
많은 지식 부탁드립니다.
어 진짜요?
우리 지지난주에 똥 얘기도 상식이 많았어. 역사적인 내용도 되게 아. 많았고 나름 교육적이었어. 우리 늘 지향하잖아 교육방송을.
교육방송의 엔터테인먼트와 좋네.
건축 예능 교육방송 맞나? 실전 건축 예능 교육방송
좋네요.
그리고 광만님이 드디어 메일을 보내.
그래요. 예전에 한번 뭐 네.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더니만 장문의 메일을 보내셨네요.
장문의 메일을 보내셨네요.
어 포인트는 흰개미 우리나라에도 있답니다.
이거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흰개미가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아 흰개미가 바퀴벌레 과네요.
어 그래?
생명력이 어마어마하겠네 그럼.
그리고 흙건축을 얘기를 하셨는데 어 예. 흙을 콘크리트처럼 다져서
따짐 공법이 있긴
다져서
하죠.
다져서 흙을 만들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힘을 받기는 하죠. 네, 우리가 예전에 흙 얘기할 때는 그냥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여서 어, 흙이 힘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아, 메일이 되게 장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장님이 네. 한 얘기에 대해서
뭐 많이 써주셨네요.
어, 협력적 네. 주거공동체 하우징쿱 얘기하셨는데 아 성미선도 저희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그때 뭔가 차이가 있어서 그게 최초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친한 사람들이 거야? 모여서 같이 지은 게 이제
아,
성미산이었다.
성미산이었다.
네, 하우징쿱은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했다라고 했는데 성미산 1호 이후에 계속 사업을 했나 봐요. 그것들은 이제 치우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한 건데
아,
어쨌든
1호 말고 나머지 예, 그 이후에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계속했다.
근데 어. 이제 발단은 어쨌든 시작은 비슷비슷한 때 같이 고민을 시작하다가 따로따로 자기 사람들. 나름의 방법으로 이제 지은 두 가지 사례인 거니까.
그리고 건축학교는 저희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4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보통 사전 모임 한번 하고 4주 동안 프로그램 집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집에 대한 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이분 지리산 자락에 귀촌에서 사시는 분이네요. 되게 좋겠다. 요즘에 봄 막 산이랑
지리산
술 잘 넘어가겠다. 술 먹어도 안 취하지.
어, 그런 데서 안 취해.
무주구천동이 너무 좋아갖고.
아 어, 맞아.
어렸을 때 갔을 때 기억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맞아요. 저도 덕이산에. 고등학교 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무주. 아무튼 댓글 소개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그러면 어, 오프닝 이 정도로 하고 타임라인 본토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건축 타임라인입니다. 건축 타임라인은 최근 3주간의 건축계의 여러 소식들, 뉴스들,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간단했던 코너인데요. 오늘은 좀 본토크 같아질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소식들이 있나요? 먼저 이 소장님?
네, 요즘 주거 문제 때문에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데
그래서 공공에서 좀 이런 주거 문제 해결을 하는데 좀 일조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닌 독자적인 그곳?
수도권이지.
수도권이지.
수도권은 맞아?
수도권인데. 수도권에 있는 광역시예요. 인천에서 임대주택 의무건축 비율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재개발에 재건축이나 어쨌든 민간 아파트를 할 때는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건설을 해서 임대를 놔야 되거든요. 국민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식으로. 근데 그 비율을 0%로 과감하게 없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 아파트를 넣을 때 임대주택을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임대를 하면 임대주가 누구예요?
건설사가
임대를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국민임대나 공공임대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이 돼서 나가는 거니까 되게 저렴했던 거죠.
그 대상은?
취약계층 똑같은 대상은 똑같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야 되는 그 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기회는 너무 역부족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거를 이제 민간한테 좀 돌리겠다라는 취지였는데, 그 비율이 사업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었거든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그 비율을
안 되게
어떻게 해서든 안 줄이려고 했는데 그걸 아예 폐지시켜버렸으니까 이제 민간 건설사가 하는 아파트에서는 임대주택을 안 지어도 이제 사업승인이 나는 단계가
된 거죠. 이게 너무 과감한 거 아니야? 17%에서 0%로 삭감하는 완전
과감해요.
그러니까. 네. 아니 뭐 한 1-2% 줄이는 것도 아니고 너무 과감한 거 아니야?
원래 오른팔이잖아요, 대통령이.
아 그래? 누구지?
유정복.
정복이 형.
아, 아 근데
친하신가 봐요.
유정복이?
네.
아, 유정복이라는 사람을 내가 알아서. 돈도 한 3, 4억 받고 그러셨던데요, 이번에 경남기업에서.
아, 그래?
어. 아 그래? 아 리스트에 있는 분이에요?
어, 그럼요. 당연하죠. 박근혜 측근.
빠질 분이세요.
박근혜.
아니야, 야, 잠깐만.
어쨌든 측근분들은 다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리스트에 있는 분이에요.
어 그랬나?
엑스도 꽤 많아요. 한 3억인가 5억인가.
아니 그래요. 언니는 지금 막 행복주택 짓고 막 임대주택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오빠 왜 그랬대?
아 이걸 민간에다 맡기면은 건설 경기가 안 살아나잖아요.
지금 이제 막 다 막 풀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민간 아파트를 짓고 건설 이 공공 임대주택은 또 지어야 되니까 그만큼의 물량을 또 짓겠다는 거지.
아니
창조 경제야. 창조 경제.
인구가 늘지는 않잖아.
창조 경제.
내 말은 인구가 늘지는 않잖아.
아파트 더 짓겠다는 얘기.
그 아파트를 지어서 누가 살게 할 건데. 어?
취약계층.
아니 그럼 임대주택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임대주를 준다는 거지.
돌려막기?
그러니까 뭐지?
근데 나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두 가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처음에는 임대하는 비율을 0%로 떨어뜨리면 정말 아까 말처럼 임대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따지면 그 예전에 잠깐 얘기했던 그 학교 공동화 현상처럼 임대 아파트 사는 애가 따로 생기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임대 아파트 단지에 학교를 하나 만들려고 하겠지.
계속 생기면 이게 또 아이들에서는 또 이게 뭐랄까 서열이 생기는 거지.
지금도 사실은 같은 단지 안에서 맞아. 그게 좀 있죠. 그런 일들이.
놀지 말라고 그런다.
이렇게 되면 더 그게 더 심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이제 집값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지금 뉴스에서도 재개발 지역 주민들은 환영하는
완전 환영해서 하겠죠.
근데 요즘에 사실 내가 봤을 때 임대주택에 산다고 해서 서민도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 너무 많다는 거지. 임대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고 그 사람들이 뭔가 옛날처럼 뭐 그 교육 수준이 낮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다들 뭐 대기업도 아니고 그래도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도 많고 물론 차이는 나겠지. 물론 빈부의 차이는 나겠지만 그 막 옛날처럼 막 그렇게 같이 놀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 차이가 난다 만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임대 아파트라는 거에 뭔가 굴레에 씌우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따로 단지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조금 평형 면적대를 좀 다양하게 하면 되는데.
맞아, 좀 늘려야 돼.
임대 아파트 면적이 너무
작아요.
이거 거의 뭐 원룸 수준이야.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임대 아파트 하면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 사실 부자도 아니고. 부자는 아닌데 어차피 집을 살 돈은 사실 우리 젊은 세대가 집을 살 돈이 어디서나 부모 세대 아니면 못 받지. 그러면 집을 살 돈도 없고 애매한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데 또 너무 좁아. 막 이런 상황들이 막 생기는 거죠.
여기 뒤에 기사에 나오잖아. 시는 이제 임대주택을 0으로 맞추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원성이 자자하니까 이런 비난을 의식해서 인천도시공사 LH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인천에
이런 창조경제를 펴고 있는 거예요.
인천에 아파트를 계속 지으면 분양이 돼요?
분양이요?
계속 그냥... 인천도 어차피 서울하고 가깝고 하기 때문에 청라 가장... 쪽도 그럴까? 그렇고
송도도 그렇고
계속 지면은 그 서울하고 교통도 이제 좀 괜찮아지고 그러면 괜찮지 뭐.
그렇다면 계속 사람들을 끌어모으겠다는 얘기지.
사람들 계속 들어오지.
근데 이게 이런 거를 지정을 했다가 폐지를 한번 하면은 다시 이런 거 만들기가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기존에 했던 것들을 좀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할까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 생각하고 해서 나온 걸걸요?
문제가 생기니까 없애버리는 거지.
기업들에게 좋게 하는 방법을 고민한 거지.
아 서울은 늘려가고 있대요.
이거랑 또 굉장히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복주택이라는 거는 또 완전 임대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오빠가 왜 그러냐고 이게 지금 정부의 핵심 주거복지정책이래.
행복주택.
그러니까 행복주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임대아파트를 전문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천에서도 임대아파트를 전문으로 짓겠다는 거죠.
민간에서 민간에서 언니의 정책을 뺏어가지 말라 이거야. 업적을.
아.
행복주택 연락이 지을 테니까 뺏어가지 마라 이거지.
그거 하느라고 LH가 지금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대요.
그건 세금으로 떼어 넣어야지 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없애고 한쪽에서는 너무 좀 과하게 밀어붙이고
중간이 없네. 중간이
민간의 없지. 부담을 국민에게 돌리는
사실
거죠.
이런 것들이 될수록 정말 세금만 더 낭비되는 일인데
중간이 없어.
진짜.
우리 세금은 늘 낭비되고 있죠.
아유야. 어이야.
LH 부채 비율이 점점 커진다니까 계획성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자.
네, 행복주택도 되게 작은 주택이에요. 전용 면적 46제곱미터 이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이게 그 사회 초년생들. 그다음에 대학생들, 신혼부부들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주택이거든요. 임대주택이거든요.
뭐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국가에서 이제 뭔가 대단히 정책이 아니라 되게 작은 범위까지 좀 살피겠다 뭐 이런 걸로 좀 받아들여지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뭔가 이런 주택에 대한 큰 기준 같은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에서는 없애버리고 정부에서는 되게 작은 것까지 뭐 좀 챙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일관성 있는 것 정책이 좀 추진되면은 좋을 텐데 항상 되게 우리한테는 먼 얘기 같이 느껴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행복주택 임대료도 최근에 기준이 생겼는데 이게 보니까 이것도 계층별로 차등화가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노인 입주자 같은 경우도 비취약계층은 주변 시세의 76%, 취약계층은 60% 뭐 이런 식으로 뭐 대학생 같은 경우는 68%, 사회초년생 72%, 신혼부부와 산업단지 근로자는 80% 이내라고 하네요. 근데 또 이제 뭐 경실령에서는 그것도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세금으로 하는 거고 주거 취약층 서민을 지원하는 건데 주변에 비싼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치, 행복주택이, 뭐, 주변에 교통도 좋고, 뭐, 좋은 데다 짓는 건데, 시세가 당연히 비싸.
그러니까, 이게 행복주택이 진짜 그 교통이 되게, 입지에 되게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주변 직장이랑 막 이런 거랑.
이게 퍼센트만 나오니까 그런 그치. 또 숨은 숫자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 진짜.
그렇죠.
되게 낮추는 것처럼 보이잖아.
20%나 싸게 해, 그래도 20%면은, 뭐, 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월세 100만원 내기 어려운 사람은 80만원도 내기 어려워.
그러니까요.
월세 80만원 내고 집에 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나도 없긴 하다. 근데 이제
근데 요즘에 조금만 넓어지면
퍼센트 계산하기 쉬우니까
80만원 훅훅 올라가.
아, 그래 요새 월세가 되게 비싸니까
조금만 넓으면은 한 7, 80만원이야.
요새 막 2천에 100 이런 데가 엄청 많더라고.
근데 50몇 제곱미터 뭐 이런 것들 40에서 50 제곱미터 사이가 막 정신이 그러니까 나간 것 같아.
이게 행복주택을 정말 그 주거 취약층에게 좀 살기 편하게 하려면 진짜 좀 확 낮춰야죠. 기간도 좀 늘리고 그렇죠. 그 이거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 기간도 좀 짧은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더 우리 모두가 좀 집 같은 집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거라고.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임대료를 낮춘다는 의미는 LH 쪽에서 가져가는 게 없다는 거고 결국은 그게 또 손실인 거잖아. 결국 또 세금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쭉 생각해보면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 딴 데다가.
어? 아니, 그것도 맞고 그리고 LH에서 가져가는 게 없을 리가 없어. 이게 월세 비싸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설 공사비나 이게 경실련에서 그게 비싸다고 하는 이유는 이거 세금으로 짓는 거니까 공사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월세나 이런 것들 책정을 해야지 주변 시세로 책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짓는 거보다 많이 가져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세가 워낙에 비싼데
땅값이랑 짓는 공사비랑 이런 것들이랑 합쳐가지고 적당한 금액을 책정을 하는 게 사실 임대주택으로 맞는데 주변 시세만으로 하면 이게 시세로 하면 진짜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하긴 땅을 사서 짓는 것도 아니고.
국공유지에다 짓는 거니까. 많은 건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근데 정할 수가 있지? 주변에 전혀 주변을 어디까지 주변이야?
부동산에 딱 가보고
한 서너 군데 돌아보고
부동산에서 딱 가보고 요 옆 건물하고 요 앞 건물이
이게
얼마인지
사실은
보고
그냥 좀 보면은 되게 뭔가 기준이 80%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마음대로 받겠다는 것처럼 그렇죠. 느껴져요.
그냥. 맞아요. 주변 시세 기준이라는 게 그런
그냥 행복 주택 짓겠다고 하면은 부동산에서 이런 걸 다 알 테니까 뭐 조사 같은 걸 할 때 그 사람들한테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주변 사람들한테 그 만약에 원래 임대료가 100만 원이었는데 행복주택 짓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임대료를 조사하겠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15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150만 원 기준으로 80%를 매길 거 아니야?
그거 뭐 그런 기준 있지 않아요? 뭐 평당
우리나라는 없을걸?
없어?
있나?
임대료는 없어.
분양가 같은 분양가, 거.
분양가 있잖아.
근데 분양가 상한 집 폐지됐잖아.
필요 없어. 공시지가도 뭐 시세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 나라는 어디로 있고. 가고 있는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여기저기 구멍이 점점.
근데 진짜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어떻게 정하고 세금이 어떻게 나가고 이런 그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본다고 해서 이게 찾아줄지도 뭐 정보 공개 모르겠고.
청구해도 잘 안 가르쳐주고 그럴 거예요.
주거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좀
그렇죠. 아직도 그 집 지어서 팔아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뭔가 복지로 주거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 좀 이렇게 신경 써준다는 거는 진짜 먼 나라 얘기 같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는데도 지금 더 지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번 주는 미담을 찾을래요?
이번 주는 아예 미담 생각도 안 했어요. 다음 타임라인도 그렇고 사실 저는 이렇게 좀 4월이고 봄이고 뽀송뽀송하게 지나가려고 생각도 했다가 최근에 제가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이 세상을 보면서 그런 고운 마음을 포기했어. 다들 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쵸, 작은 일에 좀 뒷목에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타임라인 들어가 볼게요. 강 소장님.
이게 이제 저번에 그 화재라고 막 이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법이 좀 강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국토부에서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그 회사의 업무를 중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지금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뭐 시행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야, 부실공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설계자, 시공 감리자 몽땅 다 퇴출시키는 제도네요.
설계감리자도요?
네.
설계자도 퇴출이야.
설계자도?
아니 부실공사를 설계자가 무슨 수로 막아?
감리는 뭐
아니 근데 이거는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자는 도면을 제대로 부실하지 않게 도면을 제공을 하면
그렇지.
그 이후에는 설계자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없잖아.
그러려고 설계감리 분리시킨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설계감이 분리를 시켜놓고 설계자도 공사가 부실하게 되면은 설계자도
이게 그러니까
연좌된 거요.
전형적인 대국민 점수 따기
뭐지 이게 두 개가
선언
안 엮이는데
보니까 건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정이네 예정.
아마 뭐 과정에서
국회에도 잘
뭐
모를 테니까 그냥 통과시키겠지 올리면
설계자도
아니요 뭐 알겠죠. 네.
할까?
그 전에 뭐 그런 그 간담회 같은 걸 하겠지. 간담회라 그래? 뭐라 그래?
공청회?
건축 사업회에서 좀 잘
뭔지 모를 것 같은데 이거.
게다가 일을 하는 애들
어떡하지?
이것도 모를 것 같은데.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 건 또 모를 것 같은데.
초고층 건축물 건축 허가 내줄 때 주변 대지에 안전을 검토하는 안전 영향 평가 제도.
그거는 롯데 짓기 전에 했어야지.
네. 그러니까요.
허가 났으니까 하는 거지. 아.
그리고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서도
그러게요.
네, 불에 타지 않는 내부 마감 재료 사용해야 된다고.
불연재로 마감해야 돼요. 내부 인테리어도.
그래야 되네요. 공사비가 좀 올라가겠네요.
올라가겠죠.
이게 퇴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뉴스 제목은 그거네요. 불법 건축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퇴출하겠다.
그 사람을 다시 못하게 만들겠다는 건가 아니면 그 법인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건가?
그걸 모르겠어요. 왜 그 법인이 뭔가 잘못되면
뭐가 지금
법인 날리면은 개인은 상관없잖아.
개인은 다시 회사 차릴 수 있잖아.
오른쪽 손을 날리면 마우스를 못 쥐게 만드는 거지.
왼손용 마우스가 있단다.
그걸 왼손을 쓰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훈련을 해야 되나 보다. 그지?
아,
6개월간 업무 정지가
되니까. 6개월 동안
업무 정지. 왼손을 단련해서 왼손으로 마우스를 쓰는 거지.
그래서 이 뉴스를 딱 보고 우리가 또 생각한 게 있잖아요. 아니 불법 건축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퇴출되는데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불법 가설 건축물? 가설 구조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죠.
섣불리 다들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아?
표지래잖아요, 표지.
응?
표지에 해당된다고. 질서 유지 선에 표지에 해당된다네요. 경찰에서는.
아, 그렇게 큰 표지가 있어?
잘 보라고 사람들.
우리가
말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불법 가설 구조물 또는 건축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최근에 광화문에 굉장히 거대한 구조물이 섰었어요. 그 완전 거대한 벽이 6중으로.
난 이거 사진 보고 깜짝 놀랐네.
장관이야, 장관.
난 이게 무슨 7, 80년대. 뭔 줄 알았어.
아니, 진짜 무슨 전쟁터 같지 않아?
대형 수준 상황 아니었어, 이거? 사진으로만 보면?
사진에 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느껴지는 그 포스가.
그래서 그 불법 가설 구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째서 불법인가?
저는 이런 걸 모르지만 딱 봐도 불법인데요. 어째서 불법인가 아니라 그냥 딱 봐도 불법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히 내 맘대로 하겠어라는 게 막 사진에서 보여져요. 그냥
맞아요.
아무리 경찰이라지만 이렇게 도로와 보도를 다 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그냥 우리는 아 경찰이 뭐 하니까 국가에서 하니까라고 그냥 넘기면 되는 건지 이게 굉장히 좀 되게 불쾌하고
경찰이
사실은.
하면은 합법이라는 그런
그 있더라고요. 그 어떤 뉴스를 찾았잖아요. 저희가 헤럴드 경제 기사 중에 법학자 8명이 말하는 이게 불법인 이유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호중 서강대 교수는 경찰 차벽의 법적 근거는 차벽이란 단어 나와버렸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게 줄여서 경찰법인데 거기 경찰법 6조가 유일한데 이 6조는 범죄 행위가 목전에 있고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 경찰이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규정한 법이래요. 그랬냐고.
근데 이게 시위대가 몇 명이었어요?
아니 근데 시위가 아니었어요.
시위가 아니지.
광장에서 행사를 아니요 광장에서 그냥 행사하고 광화문에 있는 분향소로 헌화하러 사람들 꽃 들고 광화문으로 이동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동을 시위로 규정하고 행진으로 규정하고 막은 거죠. 그것도 미리 아주 미리 대낮부터
아주 미리 막았죠.
엄청
난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이화사거리부터 막고 있었던데.
이화사거리부터 막고 있었더라고.
막으면서 이거 세월호 집회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회가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 집회로 만들려고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집회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서울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청에는 그거 이제 집회 등록을 신고를 하는 건가? 신고를 했고 광화문에는 신고를 안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를 이제 좀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뭐 했다라는 거를 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정식으로 신고한 집회잖아요. 이게 서울시 광장에서 했던 거는 근데 광장 주변에도 다 차벽을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집회라는 거 자체가 원래 일반 다른 사람들이 그 집회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서울 광장에서 한 것도 집회라기보다는 행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추모제였으니까
그 공연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위험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또 아까 그 말씀한 이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법 6조를 적용하려면 참가자들이 강목을 드는 경우처럼 집회를 당장 해산해야 할 만큼 급박한 위험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행진이 사전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집시법 위반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차벽 설치의 정당화로 이어진다는 건 아니다. 그 차벽 설치는 경제법 6조에만 근거한다라고 하네요.
그 6조가 그거잖아요. 어. 생명, 신체, 재상에 대한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 이게 저 사진 보고 진짜 되게, 아니,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게, 큰 트럭 같은 거? 개조해가지고.
아, 그거는 나중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를 쓰진 않은 거 아니에요?
썼어요, 이번에
이거. 썼어?
네,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동상 그쪽에다가, 한 10대 넘게 이렇게 쫙 세워서, 이게 투명한 이게 트럭인데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처럼 변신을 해서 차벽으로
이게 경찰 신제품이래요. 그 트랜스포머 차라고
거기에 물대포랑 다 카메라랑 이런 기능이 다 같이 있대요.
그것도 있던데 체증 카메라까지 할 수 있던데.
체증 카메라가 각도로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불법 체증이잖아
하면서
그것도.
이런 차를 경찰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불법 아닌가요? 불법 개조 아닌가요?
불법 개조고 그 이 이 설치 자체가 불법인데 그 불법 가설 건축물인데 구조물인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집회라는 것도 허가가 아니라 신고라는 거 알죠? 집회
네, 신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시법이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집회 자유가 그래서 신고인 거예요. 근데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산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법의 근거에 맞지 않는 거죠. 집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경찰이 일단 법을 잘 모르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경찰이 법을 모르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길거리에서 뭔가 이렇게 딱지 띄고 이러는 교통경찰이나 이런 분들도 물론 자기네가 하는 범위 안에서의 법은 뭐 빠삭하게 알아야겠지만 그 이외의 것은 잘 모르잖아. 그리고
그러지. 그냥 다 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지.
명령을 내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법에 대한 그런 조언을 받거나 이런 명령을 내릴 때 그럼 이게 불법인가 한번 알아봐줄래?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진 않지.
그러니까 이거를 명령을 내린다는 그 사람이 일단 법에 대해서 약간 지금 무지한 거지.
근데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자기들이 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들이 행동하는 것들은 다 합법이다라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한 일들인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때 소방수도 연결해서 막 썼잖아요. 그것도 소방법에 있대요. 소방법에 소방수는 진짜 긴급한 상황에 써야 되고 뭐 이렇긴 한데 근데 그때도 소방서나 관할서에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하고 반드시 화재와 소방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게 소방법에 규정돼 있대요.
불법을 그냥 대놓고 아,
사람이 불이야. 사람이 불이야.
나 이거
어디 조그맣게 불이 났나 보지.
머리에 다 열 김이 열 받아가지고
무슨 생각했냐면 누가 이걸 지시를 하는 거예요? 뭐 서울
경찰청장.
경찰청장?
청장이
그 사람이
그날의 지휘를 했던 사람은 종로 경찰서장입니다. 헷갈렸네요.
불법이라고 해도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쳐도
이렇게
나는
처벌을 받은 게 충성의 표시가 되고
그러니까
그 보상이 오니까 이렇게
결국은
하겠지.
그게 그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종로서에 그 유명한 과장인가 있어요. 징계 이런 걸로 뭐 소송 걸리고 그래서 징계 받아서 서초서 과장으로 갔어요. 징계 받아서 좌천된 거지 저쪽으로
서쪽으로
서쪽으로 좌천된 거야. 중앙에 있다 중앙에 있다가 안타깝지. 종로서
그러니까
경비과장이었다가
그러니까.
서초구 경비과장으로 갔어요. 얼마나 멀리 갔어. 강을 넘어갔는데 불쌍하지.
귀양 갔네 귀양.
귀양 갔죠.
되게 멀리 갔네.
불쌍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물론 이제 좀 과격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애초에
과격하지
않게
사람들 손에는 국화고 탄소의식 들려 있었어요.
네, 그 나중에는 이제 막 그 뭐 경찰차를 흔들고 뭐 위에 막으니까. 올라가고 막 그런 막으니까. 것들이 그냥 놔뒀으면 안 했을 법한
그럼요.
건데 그런 거를 유발하는
그걸 유발하려고 만든 거야.
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죄다 찍어가지고 언론에서 퍼뜨리는.
맞아요. 다 구속시키고 말이야.
현장에 있는 경찰 애들도 좀 불쌍한 거야.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그게
지들이 뭘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근데 그 웃으면서 즐기고 하는 사진들도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로 따지면은 나치의 명령을 받았던 그 독일군의 그 말단 병사들은 죄가 없어야 되는 건데
다 잡아들이지.
다 잡아들였잖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스위치만 눌러서 사람 죽이는 걸 했어도 그거는 죄라는 거지.
얼마나 절박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느냐를 다 판단을 한대요. 그 부역했다는 있는 것들도 사실은 다 판단한데 요즘 뭐 그 정도까지 얘기할 건 모르겠고
정신 차리고 네. 살아야 돼 경찰들도.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불법일 경우에는 이게 공무로 성립이 될 수가 없대요. 이 경찰이 하는 일이나 그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 그렇겠죠, 불법일 경우에는 공무로 정의가 될 수가 없고 공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가 없대요. 좀 사벽 부시고 막 이러면 재물 손괴는 되겠지. 근데 공무집행 방해는 안 된다는 거죠.
되게 나는 언뜻 지나가면서 본 기사 중에 되게 재밌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경찰청이 이제 그 집회 끝나고 그 다음 날인가 뭐 경찰 추산 피해 뭐 이런 거 발표하면서 경찰 차량이 74대가 파손이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24대 출동했다고.
24대 출동했다고 뻥 쳤잖아.
24대 출동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기사에서.
얼핏 봐도 24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24대 출동했다고 뻥 쳤거든.
근데 그 다음에 71대가 파손됐다고.
나중에 나 90몇 대까지 본 것 같아.
희한한 나라야.
그러니까요. 아까 그 교수 말고도 다른 교수도 차벽은 급박한 위험이 있지 않는 한 위헌이라는 헌재에서 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황이고 이런 불법 가설 구조물이 어떤 인명 피해나 이런 교통 불편 이런 것들까지 초래했을 경우에 아 건축은 퇴출되는데 그걸 만든 사람들은
좌천대잖아요. 서초로
종로에 있다 서초로 얼마나 멀리가
기억 가는
거야.
오지로 가는데 서초 산사태 나고 이런 오지잖아.
아니 근데
물에 잠기고 막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 정권에 따라서 이런 게 정말 극과 극으로 바뀐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하겠죠 실. 그리고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정권 유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잖아.
많이 되죠. 자극적이니까. 그럼,
근데 그럼요. 차라리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이런 홍보 때문에 세월호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겼겠죠. 있겠죠. 그런데 속는 사람들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과잉 진압을 했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갈 사람들이 또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지.
왜요? 수출도 하는데.
아, 그치.
수출하잖아, 이거.
나도 사실 방법.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걸 보고 내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 방송에서 가급적 자제하려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편집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열받게 된다니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들도 자숙했어야 돼.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럼 이럴 때는 외국이나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계시니까 더 잘 보이고 싶었나 봐요. 안 계셔도 우리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치. 이런 손에 피는 그치. 우리가 묻히겠습니다. 이거지.
유가족들 진짜 광화문에서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러니까요. 정말.
숨질이 났죠. 근데 이런 걸 아까 수출한다는 얘기를 이소장님 잠깐 했는데.
진짜요? 어디다가?
되게 많이 한대요 수출을.
진압 방법 이런 것들.
아직 뭐 그런 시위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4월 7일자 기사인데요. 경찰 간부가 치안 수출을 도와달라고 대사 영사들 앞에 서서 프레젠테이션 했다는 기사가 떴어요.
창조 경제인가요?
창조 경제죠. 그래서
꽤 많이 받았는데 컨설팅 비용.
4월 3일. 종로구 외교부 청사 대강당에 한국의 대사들, 외국에 파견된 한국의 대사들과 총영사들이 모였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경찰이 테러 진압 훈련을 한 뒤 한국은 스승의 나라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상영되자 박수가 터져났다.
우리나라가 테러리스트가 있는 나라인가요?
그래서
뭐죠?
진압을 잘하는 훈련은, 진압 훈련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지.
아니, 가르쳐주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테러
그렇죠.
방지립에서 쓰는 거고.
이 강연에 나선 김성근 경찰청 외사국장은 비판도 많았지만 한국 경찰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각 나라로 돌아가서 각 대사들이니까 각 나라로 돌아가서 우리 경찰의 우수성을 전파해 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치안도 한류로 전파를 해서 만들겠다라는 어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경찰의 어떤
나는 그 성완종 리스트가 터졌을 때 이정현이 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왜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는데요?
이정현이 성완종 리스트가 딱 터졌을 때 그랬거든요. 봐라. 이 정부가 얼마나 깨끗한지 증명된 거 아니냐. 로비가 안 통했다는 얘기 아니냐.
아 맞아.
아 그래서 그분이 자살을 하셨다? 그거 막 구명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서?
안 통해서. 대단한 정말. 아 이걸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구나. 나는 정말.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다른 방식으로 생각이 된다니까. 우리는 이게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느낌이 받잖아요. 이러한 걸 수출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수출되는 나라들도 별로 그렇게 선진국들이 아니죠. 당연히 그 빈부격차 심하고 권력층이 뭔가 되게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고 이런 나라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18일 경찰 강부 합동 임용식에 참여해서 치안 한류가 확산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의미 있지.
그거 진짜 너무 되게 황당하네요. 18년까지 18개국에 300명 이상의 경찰관을 치안 한류 대사로 파견할 계획이다.
18년까지 18개국?
이거 하면서
은근히 그 욕한 뭐냐? 건가?
그렇구나. 이거 하면서 그 뭐냐 시위 진압용 방패랑 CCTV 등 체증하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도 네. 같이 수출을 한대요.
수출된 그게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박혀서
그러니까 수출되는 나라들이 보면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멕시코, 케냐, 세르비아,
이거 과테말라. 다른 뭐 OECD나 이런 선진국에서 알면 정말 너무 창피한 일일 것 같은데.
내가 수출이지.
이런 뉴스를 보다가 그게 있더라고요. 터키에서 최근 3년 동안 최루탄이나 최루액기로 숨진 사람이 39명이래요. 그중에 최근에 15살 어린 아이도 한 명 죽었는데 그 터키에 최루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우리나라구나.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형제의 나라?
형제의 나라. 고위층끼리의 형제의 나라. 그래서 EU나 이런 데서도 진압용 무기 이런 것들 수출을 자제해달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대요.
대단하네요.
멋진데.
그리고 아까 그 뭐냐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난 다음에 외교관들이잖아요. 외교관들 중에 이제 한 대사급 공관장은 개발 도상국에서 치안 시스템 수출은 고위층과의 유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대요. 되겠지. 도움이 엄청 되겠지.
국격이 하늘을 찌르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 뉴스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했잖아. 이게 며칠 전이잖아. 한 4.16에 한 열흘 전이잖아요. 이 기사가 나온 게.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야. 광화문에서.
이렇다.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 그런 거 아닐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신제품 막 나오고.
시연한 거구나.
그럴 수 차트 나오고.
드레스 신제품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 그런
CCTV로 열심히 찍어서 외국에 송출해서
그리고 수법이 되게 많이 쓰인 게 토끼몰이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차벽 한 군데만 틈 벌려가지고 글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온 사람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찰들 이거 방패로 막 하면은 사람들이 밀잖아요. 막 미는 사람들 중에 한 명 손잡아서 경찰들 사이로 땡겨가서 그 사람 때리고 잡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되게 다양한 전술 전법을 이번에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젠테이션이 아닌가.
시연애구나, 시연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뉴스를 보고 나서. 다 추측입니다.
불쌍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기본으로 얘기를 했고, 우리는 건축 방송이니까, 사실은 정치 얘기가 아니고,
가설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불법에 대한 논란은 있으니까 그냥 가설 건축물.
아니요, 논란 없어요.
한 명이라고도 아니요. 합법이라고 하면 논란이 있는 거야.
이 경찰 차벽에 대한 법적 의견은 그 교수들 13명에게 물어봤는데
3명이 답변을 안 하고
3명이 답변을 거부했고 거부는 이거는 불법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냥 말을 하기 싫었던 거지. 그리고 한 명이
기자가 판단하라고 그랬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
기자 보고
대답을
판단하래.
보류하겠다. 그다음에 한 명이 합법이라고 그랬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고 했어요.
논란이 있네.
논란이 있어.
논란이 있는 거야? 네, 논란이 있는
가설 건축물이네요.
논란이 있는 대형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조립식 가설 건축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는 뭐 건축 방송이니까 건축 교육 방송이니까 한번
참 집구석이 얘기를... 평안해야지 이게 바깥에서도 평안한 건데.
집구석만 힘들고 바깥은 평안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저기 집에 막, 안 들어오니까.
막 K-pop 그 동호회 사람들 만나고
계속 밖에 나가 있으니까 뭐 집에 안 들어오는데.
정말 이 방송에서 내가 안 이럴라 그랬거든. 제어가 안 되네 오늘. 브레이크가 안 잡히네. 좀 막아줘봐. 좀 덮어줘봐.
좀 이따 우리 집사님도 지금 사임을
집사님 사임하셨어?
그치.
토일이 집사. 집주인이 한 명.
정총리 소환설이 돌던데.
돌아와요 정총리.
토일이 막 계속 이름 나올 때 밑에 댓글이 항상 그거였어.
아니 그래서 정총리 출국 금지 시켜야 된다고 사람들이.
휴가는 잘 갔다 왔나? 휴가는 잘 즐겼지? 뭐 이런 댓글 엄청 많아요.
두 달.
그만큼 쉬었으면 됐지.
두 달 휴가 간 거야?
아니, 여름방학이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예요.
매일매일 다이나믹하죠.
틈을 안 줘. 틈을.
아, 지금 뭐 리스트도 날리고 저기 나 요새 그런 얘기 돌더라고요. 뉴스가 가정 파괴를 하고 있다. 부모님들이 어? 그 저렇게 아무 사이 아닌 사람들도 1년에 200번씩 통화를 하는데 너는 나한테 1년에 몇 번이나 전화를 하느냐. 그래서 가정 불화의 원인이
걸었나 보지.
되고 있대요.
잘못 네. 걸었나 보지.
하여튼 좀 문제가 되는 사람들 좀 빨리빨리 좀 검사 좀 하시고요. 네, 제발 좀.
브레이크가 고장난 건축 시사 예능 교육 방송
많이 나갔네요 오늘.
한 시간 떠들었어. 한 시간.
오늘은 타임라인 특집이야. 난 뒤에 오늘 뭐겠나. 오늘의 타임라인 여기서 정리하고 본 토크 들어갈게요.
못 들어갈 것 같아.
네, 본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아, 타임라인 너무 길었어.
오늘 타임라인 특집인데 본 토크 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빨리 끝내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아마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다음 주는 본격 교육 방송이 될 테니까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이번에 이야기할 거는 건축물의 기본이죠. 바닥. 먼 길을 돌아 10회 만에 건축물의 바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바닥부터 집을 한번 세워볼까 합니다. 1부에서는 바닥과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기초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 2부에서는 기초, 바닥 시공 과정, 바닥재 등의 어떤 자세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맨날 바닥 위에 서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집은 그 바닥은 땅 위에 서는 거고, 땅에서는 맨날 습기가 올라오잖아요. 네. 습기는 집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습기를 좀 이렇게 막는 방법들이 옛날부터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아요, 건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방식 알아보기 전에 옛날에는 어땠는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이 땅에서 좀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죠.
그게 쉬운 방법일까? 머리가 좋은 방법 아닐까?
머리가 좋은 거죠.
바닥을? 바닥 전체를?
왜냐면은 일단 두 가지인데 좀 이격시켜서 뭔가 환기를 제대로 시켜가지고 습한 거를 좀 증발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랑 아예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거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좀 이제 그걸 이격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썼던 것 같고,
우리나라는 뭐 신석기부터 온도 썼지만 아주 예전에는 그냥 흙바닥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겠죠.
뭐 지붕만 덮고 그러다가 이제 그 물기가 몸도 막 상하게 하고 왜 습기 많은지 아프고 막 허리 아프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 습기를 막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밀도 높은 돌이나 이런 걸로 막기도 하고
이게 또 이제 그런 습기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동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단을 높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기초 그 단 그것만 봤을 때
뱀 아, 그렇죠. 같은 애들
뱀 나오자
옛날에는 이제
마루 밑에 뱀 나오자.
그러니까 이게 꼭 막 습한 지역뿐만 아니라 되게 열대성인데도 보면 그렇죠. 이렇게 높은 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동물 때문에.
맞아요. 그 정글의 법칙 같은 데 보면은 그 열대 우림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 방문하면은 나무 위에 이렇게 짓짓고 살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땅이 습하고 벌레도 많고 하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띄운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쵸. 근데 그렇게 띄울 수가 없었던 게 또 겨울이라는 게 있어서. 그쵸. 띄우면 또 밑에가 추우니까. 또 추워지잖아요.
아, 그치. 우린 정말 힘든 곳에 살고 있어.
극과 극을 달리지.
이렇게 그 연교차가 심한 곳이 전 세계에서 거의 없을걸요, 별로?
저 요 동네, 요쪽 동네가 제일 큰 거지, 뭐, 동아시아.
그러니까.
동아시아.
그렇지.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그, 저 외국에 있을 때. 여름엔 이거보다 한국은 훨씬 더워. 이랬더니, 아, 그래? 그러면 겨울엔 따뜻하겠네? 그랬더니. 그래서, 아니, 겨울.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겨울엔 영하 뭐, 한 15도까지 내려가. 그랬더니, 뭐? 되게 놀랬던. 외국 애들이 되게 놀랬던. 특히 유럽 애들은 그게 상상을 못 하잖아요. 유럽 애들 되게 놀랬던 기억이 나요.
목욕탕은 우리 열탕 갔다가 냉탕 갔다가 왔다잖아. 그래, 시원하지.
냉정과 열정과.
그게 기질이죠.
그게 몸에 좋은 거잖아.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아무튼. 그러면 우리 어쨌든 한옥 얘기 잠깐 했으니까, 한옥은 바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옥은, 역시나 저희가 이제 방이나 뭐 여러 가지 할 때도 그랬지만, 그 기단이라는 것 자체의 또 의미가 되게 좀 크게, 뒀던 것 같아요.
우리 전에는 막 양반마님들 위해서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단이라는 위압적으로. 게 약간 땅에서 좀 높인 거는 거야? 주춧돌 말고?
돌 말고 이제 주춧돌은 또 따로 있는 거고 네. 기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예전부터 이제 그냥 건물 말고 약간 이렇게 기단만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유래를 해서 온 거죠.
마당 있고 돌 같은 걸 이렇게 땅 전체를 약간 높여놓고 그 위에다 주춧돌 놓고 기둥 세우고 집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궁 가면은 하나 쭉 올라가가지고 돌로 이렇게 석축으로 올라가 있어 그 안 위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 있는 그런 형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건물 이전에 어쨌든 기단이라는 것 자체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제사를 올리기 위한 그런 거였고 저 우리나라 선조들은 역시나 집에 신이 함께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집을 일종의 신당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니까.
그래서 높인 거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건물 빼고 이제 지단으로만 보면은 뭐 사직단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직단은 토지신과 공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고
사직단 복원 얘기 요새 나오던데
네. 뭐 그 또 선동단 이런 것도 있고 농사 관련된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고 그다음에 후직 이것도 농경신 예전이니까요 다 닭단 이런 거는 산신
후직 닭단 네. 이런 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중국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온 것 같아요. 이 말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흙을 쌓아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돌 가공해가지고서는
그걸 제일 많이 본 것 같아.
그렇죠. 네.
돌로 된 거.
흙 쌓을 때는 보니까 그냥 흙으로 쌓는 게 아니라 모래, 점토, 석회 이렇게 섞어가지고 다지면서 이렇게 쌓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흘러내릴 테니까.
그리고 기와를 썼으니까 기와 조각을 쌓아서 만든 기단도 있대요. 와축 기단이라고 해서 백제 시대 때 썼다고 하더라고요.
백제가 진짜 똑똑해.
일본에도 전해졌대요. 이런 그 기와를 쌓아서 만든 기단.
백제 문화가 참 많이 사라진 게.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화장실도 거지. 백제 거였잖아.
그러니까. 백제께 많이 전달이 안 된 게 참.
백제가 검은 건가요? 가야금인가요?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야? 다 실라야? 망산악하고 우룩하고
가야지 가야.
가야?
가야 사람. 가야 금이잖아. 그래 가야. 아. 가야의 금.
그치. 백제는 서동요.
이보영.
이보영. 이보영. 조현재.
조현재.
그리고 기단 위에 이제 아까 얘기한 주춧돌. 기둥을 받치는 그거고 뭐 모양은 네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사발을 얹어놓은 모양으로 복발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연꽃 모양을 새겨넣은 연화문형도 있고 그다음에 덤벙주처라는 말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제일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아 그래요?
이게 이거는 이렇게 막 다듬은 게 아니라
돌 놓고
네. 그대로 그냥 거기다 딱
이게 더 멋있는 게 있는 자연석을 그대로 놨는데 그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게 맞아.
그거 이제 그거를 무슨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게 기술 방법인데
아 쪼는 게 아니고?
네 쪼는 게 아니고 아 그랭이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랭이질? 그게 뭔데요?
그게 이제 초석의 표면을 생긴 그대로 두고 기둥 밑을 이 표면에 맞춰 깎아 세우는 기법.
이야.
아주 오래된 기법이래요.
그러니까. 기둥을 깎는구나. 돌을 깎는 게 아니라.
돌을 깎는 게 아니라 기둥을 깎는 거지.
그렇지. 기둥을 이 돌에 딱 세워질 수 있게 딱 맞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깎기 쉬운 걸 깎는 건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또 깎기 쉬운 거 깎는 건데 그게 대단한 잔머리라는 거지. 보통은 그러니까. 그 위에 얹힌다고 하면 밑에 거를 판판하게 하려는 생각을 더 많이 할 테니까.
옛날엔 아마 도구가 돌을 깎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랬겠죠.
도구가 이제 그거니까.
당연한 생각에는.
당연하지. 근데 그게 잔머리라는 거지.
하여튼 그래서 생긴 그대로 그냥 놔두는 거. 자연에 약간 어쩔 수 없이 쓰는 것 수밖에
없는 거. 근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주춧돌을 놓고 뭐 기둥 놓고 막 이러고 나면은 이제 바닥 놓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온돌로 만드니까
그렇죠. 근데 주춧돌도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것도 또 외진주추석, 내진주초석 뭐 이것도 종류별로 또 어디냐에 따라 고주초석, 단주초석
우리나라는 뭔가 하면 이름을 다 붙여
그러니까 이름을 다 붙여요. 네, 그 위치에 따라서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 한번 넘어가면 좋겠고요. 그랭이질이라고 이 말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랭이질이라는 단어를
뭔가 들어본 것 같아요. 덤봉주초를 많이 들어봤으니까
덤봉주초를 많이 들어봤지.
전 덤봉주초 처음 들어요.
엄벙덤벙 논다 뭐 이런.
아, 그쵸. 거죠. 우리는 한옥 공부를 그래도 얼핏 기동량으로라도 했으니까 어. 학교 다니거나 이럴 때 그때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한옥 건축 들어봤겠죠. 어, 한옥 건축 용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럴 때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주춧돌 그러면 거북무늬 있는 거북무늬? 거. 거북이 거북이가 이렇게 등에다
거북무늬
그게
등
되게 인상적이게 남아왔고
그런 것도 있지.
그거 되게 멋있더라고요.
거북 연꽃무늬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거를 가공석 초석이라고 한답니다. 거북 모양.
옛날에 이렇게 안 불렀겠지. 나중에 갖다 붙인 그렇지. 이름이겠지 뭐.
하여튼.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온돌을 만들어 볼까요? 온돌 만들면 그게 한옥의 바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 온돌이 참 온돌이... 과학적이야. 그렇죠. 엄청 과학적인.
온돌 구조가 그냥 흔히 쉽게 생각하면 구들장 밑에 연기가 돌아다니고 그 연기가 굴뚝으로 그렇죠. 빠져나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 열기를 더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그 구조에
연기는 좀 빨리 빠져나가더라도 열기를 좀 오래 그쵸. 머물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 네,
안에 다 있더라고요.
네. 되게 과학적인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진짜 기술자가 있었을 것 같아. 그지? 진짜 잘하는 사람은 진짜 연기만 싹 빠져나가고
연기가 방 안으로 새지도 않고
아 그래 연기가 방 안으로 셀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다 줄게
기본적으로 하여튼 온돌이 방 고래라고 해서 그 연기 지나가는 데를 일단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고래
예, 그 이제 그 길을 흙이나 돌로 이렇게 쌓으면서 그 고래 길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판판한 화강암을 얹어가지고 어느 정도 판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진흙 바르고 그리고 이제 뭐 초배지 같은 거 이렇게 장판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온돌의 구조는.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개들이 이렇게 맞아. 단면으로 봤을 때 연계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그러니까 이런 과정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좀 더 따뜻하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것 같아요.
이 고래라는 이름은 나는 몰랐지만 이 고래라고 하는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지나가는 길?
열기가 지나가는 길들이 약간 요새 온수파이프 깔듯이 이렇게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그재그. 하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해가지고 방 곳곳에 골고루 연기가 잘 열기가 잘 전달되게 그쵸.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광만님이 소개해주신 메일에도 잠깐 언급이 된 제가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흙건축하는 곳이랑 에이. 같이 뭐 했었잖아요. 에이. 그분들이랑 가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온돌 얘기 이런 걸 얘기 많이 해요. 옛날 시골집들은 온돌로 돼 있는 데가 많으니까 온돌 위를 덮고 그냥 우리가 지금 쓰는 온수파이프 깔다가 너무 추워져서 단열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뜯어내야 되는데 덮여있던 걸 뜯다 보니까 밑에 구들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그걸 다시 복원해서 그냥 쓰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 걷어내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데 정말 구두를 잘 짓는 사람이 지은 데는 열기는 오래 남아있고 연기는 금방금방 빠지고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지?
어설프게 만들면은 연기만,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연기만 빠지고 빠져나가는 거야. 열기만 남아있는 그게 어떻게 되지? 난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다.
구두를 잘 데우는 거지 뭐.
아니, 여기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네, 단면의 높이도 좀 다르고, 그 길의 형태가.
그래도 또 빠져나가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기가 안 머물고 빠져나가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궁이에서 바로 이제 넘어가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게 살짝 위쪽에 있어요. 그 구멍이 좁아요. 그러니까 베르누이의 정리 같은 걸 보면은, 유체에서. 유체에서 같은 양의 유체가, 갑자기 좁은 데를 지나가면 속도가 빨라지는 게 베르누이 정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요. 그럼 빨리 훅 빨려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빨리 빨려 들어갈 때 재나 이런 것도 같이 다 빨려 들어가는데 그 재는 바로 그 넘어가자마자 있는 그 개자리에 모이거든요.
이렇게 온폭 파져 있는데.
되게 재밌는 시스템이에요. 과학적이고.
그래서 이제 주방이 더 낮잖아요. 바닥이 방보다 훨씬 낮잖아요. 아궁이 떼야 되니까.
하인들은 이제 바깥에서 계속 떼고 있어야 되는 거지.
불 꺼뜨리면 큰일 나.
소박도 맞는데 칠거지약 중에 하나인데.
그래?
그래요. 다시 봐도 참 기술력이 보이는.
그러니까.
아랫목 윗목 이런
그쵸.
생각도 좀 나고.
그 꼭 그 아랫목 쪽인가? 할머니 집 가면은 매주를 달아놓는 이렇게 위에 광 같은 거 살짝 있고 거기에 나무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옷걸이처럼 두 개인가 한 개 딱 지나가면서 거기 항상 매주가 이렇게 달려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또 밑에는 장판 다 타고 막.
그렇죠.
진짜 뜨거웠는데. 이불 뜻하잖아요. 아,
진짜 가끔 화상도 입어.
이불이 탄다니까.
그러니까 이불 뜻하고 봉투 나고.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기술자들이 만든 게 아닐 수 있어.
골고루 퍼지잖아.
골고루 퍼지잖아. 좋은 기술자들이 만든 데는 골고루 퍼져서 불이 안 나. 이 잘못하면 불 나는 거야. 그거 타면.
그렇죠. 불 나는 거지.
아무튼 나 이번에 강 소장님 찾아주셔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서양에도 온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있더라고요.
바닥 난방 시스템이 있었네요.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
근데 왜 얘네들은 이걸 발전을 안 시켰을까? 필요가 없었나?
아, 얘네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평지고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뭔가 잘 퍼지고 막 이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쉽지가 않았겠네요. 이게 대표지려면 이 공간 다 대표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상태라면은.
어떤 상태인데?
아, 이상.
우리 라디오 방송이라고. 오디오 방송이야, 우리.
이게 로마 시대 대형 목욕탕에 약간 온돌이랑 비슷한 방식의 히포코스타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세시대 성의 난방 장치로 글로리아라는 것도 쓰였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검색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떻게 생긴 건지.
이름이 되게 흔해서 검색이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흔해가지고 검색이 안 돼요.
글로리아 말로.
구글에서도 글로리아 치면은 사람만 나올 것 같아.
사람의 노래 뭐 이런 거.
뭐 그림을 저희가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네,
올려드릴게요. 네. 네. 밑에 조그만 잔 기둥 같은 게 이렇게 쫙 나열이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석판 판재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난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서양에도 이런 게 있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이거 아까 얘기한 히포코스타 있잖아요. 네. 그 설명을 보니까 로마 시대 대형 목욕탕의 온수 공급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밑으로 따뜻한 물이 지나가는 건가? 뭘까요?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이 위에 물을 담아놓고 밑에서 열기를 넣어서 물을 데피는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게 목욕탕인 거지 그러니까.
목욕탕 물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밑에서
불이나 연기를 이렇게 보내는 거군요. 열기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우리는 사용해서 몸을 데피는 거야? 아, 그래서 이 방법이 파생돼서 난방장치로 쓰였던 게 글로리아다?
뭐 저희가 온돌 얘기는 저번에도 뭐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새로 제가 처음 본 그 기록은 그거네요. 나인들이 사는 방도 온돌방으로 만든 게 1600년대. 양반만 온돌에 살았었나 봐.
우리나라에서 기원은 한 기원전 5000년쯤이라고 하고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제 부유층에서 좀 사용했지만 병자나 노인들이 방에 주로 병을 좀 이렇게 치유하고 케어하는 그런 용도로 먼저 좀 썼던 것 같고 조선왕조 실록에도 보면은 전체가 막 다 온돌이 있거나 그랬던 건 아니라고 또 그렇게 쓰여져 있네요.
그러니까 특별히 일상... 추웠던 시기에 좀 널리 많이 보급된 것 같고
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 모두 침상을 좀 사용했고 나무 마룻바닥이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16세기, 17세기에 추워졌군요. 날씨가. 네,
그때 되게 많이 추운 시기가 있어서 뭐 그때 이제 좀 많이 사람들이 짓고 퍼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온돌 마감 이야기 잠깐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옛날 한옥에는 뭘 깔았지? 바닥에?
장판.
종이장판. 종이 바르는 거.
한지같이 약간 그런 거.
종이장판.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발랐는데.
그 종이장판에
계속 몇 겹으로 바르고 막 이런 거.
몇 겹으로 바르고 콩기름 발라서 관리했대요.
뜯으면은 막 이만큼 뜯어져 나가서.
이게 온도를 할 때 보니까 새벽을 바른 다음 초배를 하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새벽은 뭔지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초배지가 있었잖아요.
초배를 하고 물에 불린 장판을 바르고 그 다음에 다시 초배지나 이런 걸 물에 해가지고 덮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걷어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콩기름 발라서 관리를 했다고.
어렸을 때 살던 주택하고 아파트에도 이런 종이장판을 했었던 기억이. 계속
맞아.
덧붙였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종이장판 있었어.
나중에 이제.
황색 깔라는 거.
나중에 모노륨 나오면서 모노륨을 다 바꿀 때. 이걸 뜯어내니까 완전 무슨 플라스틱까지 딱딱하게 여러 개 붙어버려가지고.
뒷면에 모노룸 써있고.
아, 맞아, 맞아, 맞아. 뒷면은 갈색이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
옛날에 보면 마루도 되게 관리 열심히 했잖아요. 이게 보면 옛날 한옥들이 관리가.
관리를 해야지. 어, 그렇게
되게 관리가 필요했던.
계속 걸레질, 뭐 기름칠.
왁스 바르고.
기름칠하고.
문대고. 초등학교 때도 막 왁스, 걸레, 개인 걸레 가져가서 맨날 닦고.
닦다가 까시박히고.
아, 그, 난 그거 얘기만.
선생님들이 왁스 이렇게 툭툭툭 쳐주고 아. 이렇게.
한 번도 마루 있는 학교를 안 다녀봤어.
아, 진짜요?
네. 진짜요?
어. 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도 그거였어. 세멘 바닥이었어.
와, 우리 그 마루였는데.
왁스 뿌리는. 담당 맡은 애가 대빵이었는데.
주걱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그렇죠. 퍼가지고.
진짜.
선생님처럼 조그만 것도 하나. 선생님이 뿌려줬는데 이렇게 탁.
아, 왁스를 뿌려서 그걸 발라요? 미끄러질 것 같아. 애들 맨날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노라.
페인트 통 같이 깡통이 들어있어요.
큰 거.
그 사이즈로. 어. 그러면 진짜 밥 주걱 같은 걸로 이렇게 퍼갖고 탁
던져주지.
개인 걸레로 막 닦는 거야. 왁스기가 없어질 때까지
손에서 냄새나지.
꼭 맡아.
어, 맞아.
아니 그래 손에 냄새 나면 꼭 못 맡는다.
꼭 맡아. 차 냄새 같은 게 나서 약간 멍멍한 냄새가 맞아, 나서. 맞아.
왁스 비누 개인이 다 줘야 되고.
그래 요새는 그럴 수가 없어서 마루를 안 쓰는 건가? 관리가 어려운 거 같아.
좋았는데 근데.
소리도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고 막 이런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한옥의 온돌 그다음에 마감. 짧게 오늘은 본토크가 더 짧네요. 타임라인보다. 짧게 여기서 본토크를 마무리하고요. 생활정보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대체로 쓸모없고 가끔은 유용한 오덕오덕 생활정보. 오늘은 구두만큼이나 다양한 세계가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산차, 외제차 또는 승용차, 스포츠카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세단인데요. 세단은 미국식 승용차의 총칭이고요. 영국에서는 썰룬, 프랑스에서는 베를린, 이태리에서는 베를리나, 독일에서는 리무진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타는 캐빈룸, 엔진룸, 트렁크룸으로 나뉘는데요. 차를 옆에서 보았을 때 세 개의 상자를 이어놓은 모습이라고 쓰리박스카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간단하게 중형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자동차의 종류인 SUV입니다. 스포트 유틸리티 비클의 약자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험한 길을 달리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보다 무게가 무겁고 조금 더 큰 엔진을 사용해서 연료 소모량이 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많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해치백. 해치는 위로 잡아당기는 문이라는 뜻인데요. 이 문을 열면 두 좌석과 바로 연결되고 밖에서 볼 때 뒤쪽에 문이 있어 해치백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뒷좌석이 접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짐 싣기에는 좋으나 승차감이 좀 떨어지는 게 단점이랍니다. 외관은 미국 서부 개척시대의 포장마차에서 힌트를 얻어 만들어진 차라고 합니다. 세단을 기본 형태로 뒷좌석을 트렁크까지 길게 늘려 만든 자동차의 종류입니다. 해치백과 다른 점은 지붕이 트렁크까지 뻗어 있으며 뒤쪽에 문이 달려 있습니다. 해치백보다 큰 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은 보통 연예인 차로 알고 계시는 그 차입니다. 화물칸이 더해져 있는 자동차의 종류로 짐을 옮기는 마차를 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컨버터블은 번화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오픈카 되겠습니다. 특징에 따라서 지붕 재질이 천같이 부드러운 것은 소프트탑, 딱딱한 것은 하드탑, 사이드 유리창이 없는 것은 로드스터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쿠페입니다. 경쾌하게 달리는 2인승 두바퀴 마차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는 자동차의 종류로 스포츠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2인승이고요. 트렁크가 있는 노치드 쿠페와 맨 뒷부분까지 천장으로 흐르는 패스트백 쿠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드림카가 한두 대쯤은 있으시겠죠? 전 한 열 대쯤 있는 것 같습니다. 비오는 날이나 날 좋은 날 음향 빵빵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을 때 더욱 마음속에 드림카가 간절해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멋진 에티켓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 비매너 차량은 시내에서 하이빔 켜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그런 차 앞에 있으면 정말 눈이 아프거든요. 또 우리 모두의 안전신호인 깜빡이도 꼭꼭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정말 중요하겠죠. 이상 잔소리 조금 섞인 생활정보였습니다.
생활정보 잘 들었습니다.
차. 저는 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나는 이거 들으면서 다시 또 나의 드림카를 막 떠올리며 아, 차 바꾸고 싶다. 막. 제 차가 10년이 넘었거든요. 2005년식이에요. 그 여기저기 또 끊겨있기도 하고 돈 벌면 차부터 바꿔야지 라는 생각을
그러게요.
응, 아. 하고 있는데 드림카로는 못 바꾸겠지.
드림카니까.
드림카는
전 다음에 사면 SUV를 사고 싶은데
아, 나도
요새
좀
SUV를 찾아보니까 요새 CUV, LUV 그래서
LUV는 뭐야? CUV는
럭셔리.
아. CUV는?
CUV가 뭐더라? 어. 컴팩트인가?
컴팩트.
조금 작은
거. 아. SUV보다 좀 작은 거.
QM3 같은 거. 4인승인데 SUV처럼 생긴 거. 뭐 약간 그런 건가?
나도 다음에 좀 SUV 사고 싶어.
보다 조금 큰.
어, 뭔가 차가 맨날 좁아. 그러니까 뭘
싫어요. 아내를.
아니 그것도 맞는데. 내 차가 더러운 것도 맞는데 뭔가 큰 걸 싫을 수가 없잖아요.
큰 거 싫을 땐 진짜 좋아.
어. 그러니까. 우리 그 사무실 이사하고 이럴 때도 맨날 차가 안 돼가지고 우리 둘 다.
선생님 저랑 차 똑같으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반떼?
네. 저는 거기에 2미터짜리 2미터짜리 쇠봉을 10개씩 싣고 다니는데
어떻게 위에 매달아?
아니요 차 안에.
아 그 뭐냐 그 트렁크 구멍에다가 이렇게 에, 해서
에. 어. 옆좌석까지.
옛날에 스키 그렇게 신고 다녔던 것 같아.
뒷자리가 접혀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차도 정말 다양한 어떤 세계가 그쵸, 있네요.
다양하지.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그냥 여기서 이 기준으로 얘기하는 세단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포니 같은 거.
그치. 포니 스텔라. 이런 것들.
콩코드.
콩코드, 야.
콩코드. 와.
진짜 오랜만에.
그거. 프레스토. 알아요?
프레스토?
어, 우리 엄마 첫 차였던 것 같아, 그 차가.
저희 아버지 첫 차.
프레스토?
현대에서 나온 거.
현대에서 프레스토? 나온 거.
프레스토 뭐?
르망 나오기 전에 거.
르망 광고 아직도 기억나. 이렇게 언덕 올라가는데 기린 이렇게 나오고. 야, 되게 조용하다, 막 이런.
광고에 신기원 하면은 레간자지.
레간자?
레간자.
레간자 그러면 토끼, 레간자.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런 차도 많았죠. 아, 스포츠카 하나 맞아. 있었는데.
티브론.
티브론 말고 그 전보다 그 전에. 더 전에 거 있었어. 스쿠프.
스쿠프.
스쿠프. 나 몰라.
스쿠프 좀 타줘야.
스쿠프. 좀 노시는 분들 타라는 스쿠프.
곧 다음에 나온 게
오렌지족들이
뭐 있었어.
그보다 더 좋은 거 탔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세단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종류가 되게 다양한
진짜 게 다양해지고 차
해치백도 나오고 네. SUV도 많이 타고 다니고.
회사도 많아지고.
맞아.
그렇게 회사가 많아졌지. 옛날에는 외제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너무 비쌌으니까 또 약간
외제차 총칭이 그냥 외제차지.
거부감이 없어졌잖아 요새.
그치 거부감이 없어졌지.
애국 마케팅이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안 되죠.
아이씨 좀 잘하든가. 우리한테 좀 잘하든가. 아무튼 오늘은 타임라인이 길어져서 본 토크를 짧게 하고 넘어갔는데. 다음에 언제 타임라인 특집 아예 한번 할까요?
오늘 아니야?
오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늘 본 토크 약간 했잖아. 생활 정보도 했잖아. 타임라인을 본 토크 위치에 놓고.
큰일 났네.
한번 할까?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바닥에 대한 얘기는 아주 짧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방송에서 열심히 얘기를 해야죠.
오늘은 예고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음 방송의 예고편이니까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 어땠어요? 할 말들 있으신가요?
할 말은 많죠.
그렇죠.
할 말은 많은데.
방송에서 할 말.
대한민국 만세.
아 그래? 알았어.
우리나라 좋은 나라.
좋아?
좋은 나라 좋은 나라. 좋은 나라. 내가 좋지는 않고 좋은 나라.
어쨌든 좀 아프고 정신없던 4월이 지나고 5월입니다. 5월이라고 뭔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꾸준히 눈 크게 뜨고 귀 열고 잘 지켜보며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조금은 덜 죄스러울 날들이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사에 궁금하니까요. 많이 자주 말 걸어주시고요.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팟빵과 아이튠즈에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메일로도 뭔가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소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주소 보내주세요. 장준호님, 사나이아빠님
네, 빨리 보내주시고요. 예, 메일 주소는 house.eders@gmail.com입니다. 저희는 2주 방송을 하고 한 주를 쉬니까 다음 주에 어린이날 연휴가 끝나고 나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이 오는 소리 실전 건축 팟캐스트 본격 건축 질의응답 팟캐스트 집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팟빵과 페이스북에서 집구석을 검색해주세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호자인데 온몸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나와. 이제 머리도 이렇게 막 젖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나와. 왕의 호위무사야. 왕이 이렇게 만지다 아이 미끄럽구나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개그 담당 맡긴 맞아. 개그 프로는 혼자
연구를 해. 연구를 하고
혼자 연구를 해. 근데 활용이 아직 조금 잘 안 돼.
집구석은 네팔의 빠른 복구와 희망을 기도합니다.
집구석은 젊은 건축가 집단 에도스가 만듭니다.